설날과 정월 대보름은 잘 지내셨습니까? 책관찰자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 권순용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나이를 한살더 먹었네요. 이제 드디어. 떡국도 많이 드셨죠? 예,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래저래 힘든 일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설날은 즐거웠고요. 힘든 일이 많았었지만 이제는 다 잊고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책관찰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새해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새해 되시면은 뭐 책을 몇권 읽어야지, 또뭐 담배를 끊어야지, 아니면 뭐 운동을 많이 해야지, 뭐 이런 계획들 많이 세우시죠? 예, 저는 그런 계획을 잘안 세우는 편입니다. 왜냐면 책을 읽는 것도 그냥 제가 읽고 싶은 거 읽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계획을 잘 세우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계획을 많이 세우시죠? 저도 그런 계획을 좀 세워야지 좀더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삶, 네, 그런 삶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삶도 한번 살아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가지고 새해 계획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연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선수가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 우리는 담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책은 연경, 담배의 모든 것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에 쓰여진 책이고요. 이옥이라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그리고 안대회 씨가 옮긴 책입니다. 이 책은 연경, 말 그대로 담배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뭐 담배가 어떻게 재배되고, 그리고 담배를 어떻게 피는 게 좋고, 그리고 담배는 이럴 때 피하는 게 좋고, 뭐 이런 책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안 피시는 분은 별로 이렇게 재미없을 수도 있는 책인데, 왜이 책을 읽냐면은 뒷부분에 그 담배와 관련된 그런 재미있는 수필, 그리고 가전체 수필이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상상력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특히 이옥 씨가 그렇고요. 이 책을 쓰신 이옥 씨 말고도 다른 분들, 심지어 정조가 쓴 담배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참 재밌고요. 그리고 옛날이든 지금이든 금연과 흡연에 대한 논쟁, 그런 논쟁을 조선시대 학자분들이 써놓은 글들도 참 읽을 만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이나 뭐 혹시 흡연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금연과 흡연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책을 한번 추천해 드리는 의미에서 이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금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 이래서 금연을 해야겠구나. 아, 이런 책을 조선시대에도 냈구나. 이런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혹시나 흡연을 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아, 이럴 때는 담배를 펴야 되는구나, 피면 좋구나, 이러면 담배를 피면 안 좋구나,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담배를 피지 않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아, 이래서 피는구나, 그리고 담배가 생각보다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일단 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를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듯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으로도 나누어 볼수 있다. 담배는 수세기 동안 인류의 일상을 지배한 기호품의 하나다. 아메리카 대륙의 신비한 풀에서 벗어나 담배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물건이 되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정치나 경제에서 하나의 세계 체계로 형성되기 이전부터 수많은 나라 사람들의 입과 코에서는 담배 연기를 뿜어대고 있었다.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담배가 도입된 이후 수백 년 동안 담배는 한국인의 일상을 지배하였고 생활 문화의 주요한 일부였다. 그러므로 담배는 한국인의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코드의 하나다. 17세기 이래 한국인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열렬히 담배를 피웠고 자연스럽게 산업과 문화를 비롯한 인간 생활 전반에 그 자취를 남겨놓았다. 이 신비한 아메리카산 풀을 선조들은 남령초라 부르며 매혹되었고 꽤 많은 작품과 사료를 남겼다. 전통시대 흡연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도 상당히 풍부하고 관련 유물도 많이 남아있다. 다만 제대로 수집하거나 정리한 사람이 없어 지난 날의 흡연과 그로부터 형성된 흥미로운 문화를 생생하게 엿보기가 쉽지 않을 뿐이다. 지금부터 200년 전, 이옥은 연경이란 작은 책자를 지어 담배가 조선 사람의 생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또 어떻게 생산하고 어떠한 도구를 발전시키고 있는지, 또 흡연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다방면에 걸친 흡연 문화를 독특한 문체로 기록하였다. 늘 사랑하여 피우는 인생의 벗으로서 담배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싶다는 열망을 책으로 지었다. 담배 같은 오랑캐산 풀이 그놈한 학문의 대상일 수 없는 시대에 그는 경쾌한 산문으로 자기 시대 기호품의 세계를 객관화하여 보려 했다. 그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체계화하려 했다. 현대 문화학의 선구적 모습을 그에게서 읽을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지닌 이옥의 저작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 이 책이다. 필요한 대목에는 역자의 해설을 덧붙였다. 동시에 흡연과 관련된 옛 문헌 자료를 찾아내 우리말로 옮기고 해설을 더했다. 비흡연자로서 이 책을 내는 것은 무엇보다 이옥의 저작에 매료된 때문이다. 하지만 독자들이 전통시대 흡연 문화의 흥미롭고도 풍부한 세계를 접하는데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다. 2008년 1월 명륜동 연구실에서 안대회. 잘 들으셨습니까? 이 서문은 연경 담배의 모든 것의 소문입니다. 연경, 이 담배의 경전에도 따로 소문이 존재하는데요. 그 서문을 읽을까도 생각했는데 그걸 읽는 것보다는 이 서문을 읽는 게 좀 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서문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요. 그 담배의 경전, 연경에 대한 내용이 네 권에 걸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1부입니다. 담배의 경전은 네 권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권에는 주로 그 담배 농사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 권에는 담배의 유래나 뭐 담배의 성질, 그리고 담배 피우는 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담배를 필 때 필요한 도구에 대한 내용이고, 넷째 권은 담배를 피우기 적절한 때라든지 담배의 절에 관한, 이렇게 구성된 연경이라는 책이고요. 그래서 1부를 이렇게 구성하고 2부에서는 담배 그 애증의 기록이라고 해서 담배와 관련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전체 수필이라든지 수필 그리고 금연을 찬성한다, 흡연을 찬성한다 뭐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읽어볼 내용은요. 담배 경전 넷째 권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골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담배의 경전 넷째 권. 주자는 사물의 이치를 논하는 자리에서 꽃병에는 꽃병의 이치가 있고 촛불 등롱에는 촛불 등롱의 이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른바 이치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며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은 것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그저 한가하고 여유로운 일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꽃병이나 촛불 등롱에 비교하면 오히려 더 긴요한 물건이라 할수 있다. 그러니 어찌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이치가 없겠는가? 일찍이 원갱도가 편찬한 상정을 살펴보았더니 음주의 정치와 맛에 방해되는 사실과 적합한 사실을 전문적으로 논한 저술이었다. 담배도 술과 같은 부류로 그 이치가 술과 더불어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담배를 피우는 이치를 논해서 이 책의 끝에 붙인다. 원갱도는 명대 후반의 저명한 소품 작가로 자는 중량, 호는 석공이다. 1606년에서 1607년 사이에 술을 마시는 멋과 행위를 문학적으로 묘사한 상정을 썼다. 원갱도 자신은 술을 잘 마시지 못하지만 술자리는 즐거워했다고 한다. 이 저술은 첫 번째 술자리를 주관하는 사람, 두 번째 술꾼, 세 번째 술 마시는 태도, 네 번째 술 마시는 환경, 다섯 번째 술 마시는 분위기, 여섯 번째 술 마시는 조건, 일곱 번째 음주자의 대결, 여덟 번째 공경할 술 선배, 아홉 번째 술꾼의 전형, 열 번째 술꾼이 보아야 할 고전, 열한 번째 술버릇 징벌, 열두 번째 술맛 평가, 열세 번째 술잔, 열네 번째 술안주, 열다섯 번째 멋진 술자리, 16번째 술맛을 돋우는 기구, 부록, 술친구 평가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항목별로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은 유옥의 저서와 아주 흡사하다. 단행본으로 된 이 책은 특별한 주제를 색다르게 묘사하는 글쓰기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널리 읽혔다. 1. 담배의 쓰임새. 첫째, 밥 한 사발을 배불리 먹은 뒤에는 입에 마늘 냄새와 비린내가 남아있다. 그때 바로 한 대를 피우면 위가 편해지고 비위가 회복된다. 둘째, 아침 일찍 일어나 미처 양치질을 하지 않아서 목에 가래가 긁고 침이 텁텁하다. 그때 바로 한 대를 피우면 씻은 듯 가신다. 셋째, 시름은 많고 생각은 어지러우며 할 일 없이 무료하게 지낸다. 그때 천천히 한 대를 피우면 술을 마셔 가슴을 씻은 듯하다. 넷째,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간에 열이 나고 폐가 답답하다. 그때 서둘러 한 대를 피우면 답답한 기운이 그대로 풀린다. 다섯째, 큰 추위가 찾아와 얼음이 얼고 눈이 내려 수염에도 얼음이 맺히고 입술이 뻣뻣하다. 그때 몇 대를 연거푸 피우면 뜨거운 탕을 마신 것보다 낫다. 여섯째, 큰 비가 내려 길에는 물이 넘치고 습기로 눅눅하여 자리와 옷에는 곰팡이가 핀다. 그때 여러 대를 피우면 기분이 맑아져서 좋다. 일곱째, 식구를 생각하느라고 수염을 비비꼬고 붓을 물어뜯는다. 그때 특별히 한 대를 피우면 피어오르는 연기를 따라 시가 절로 나온다. 2. 담배를 피우기 적절한 때. 달빛 아래서 피우기 좋고 눈이 내릴 때 피우기 좋다. 비가 내릴 때 피우기 좋고 꽃 아래에서 피우기 좋다. 물 위에서 피우기 좋고 다락 위에서 피우기 좋다. 길 가는 중에 피우기 좋고 배 안에서 피우기 좋다. 베갯머리에서 피우기 좋고 측간에서 피우기 좋다. 홀로 앉아 있을 때가 좋고 친구를 마주 대하고 있을 때가 좋다. 책을 볼 때가 좋고 바둑을 두고 있을 때가 좋다. 붓을 잡고 있을 때가 좋고 차를 다리고 있을 때가 좋다. 3. 흡연을 금하는 때. 첫째, 어른 앞에서 피워서는 안 된다. 둘째, 아들이나 손자가 아버지나 할아버지 앞에서 피워서는 안 된다. 셋째, 제자가 스승 앞에서 피워서는 안 된다. 넷째, 천한자가 귀한자 앞에서 피워서는 안 된다. 다섯째, 어린 자가 어른 앞에서 피워서는 안 된다. 여섯째, 제사를 지낼 때 피워서는 안 된다. 일곱째, 대중들이 모인 곳에서 혼자 피워서는 안 된다. 여덟째, 다급한 때 피워서는 안 된다. 아홉째, 광란이 들어서 신 것을 삼킬 때 피워서는 안 된다. 열째, 몹시 덥고 가물 때 피워서는 안 된다. 열한째, 큰 바람이 불때 피워서는 안 된다. 열두째, 말 위에서 피워서는 안 된다. 열셋째, 이불 위에서 피워서는 안 된다. 열넷째, 화약이나 화총가에서 피워서는 안 된다. 열다섯째, 매화 앞에서 피워서는 안 된다. 열여섯째, 기침병을 앓는 병자 앞에서 피워서는 안 된다. 예절을 엄격히 차려야 할 일체의 장소에서는 안 된다. 화재를 조심해야 할 장소에서는 안 되고, 연기 피우는 것을 꺼리는 곳에서는 안 되며, 발끝이 차여 넘어질 염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 된다. 내가 일찍이 어떤 절간에서 부처를 마주하고 담배를 피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중이 몹시 괴로워하였다. 이옥은 문체 반점으로 인해 벌을 받아 정조 19년 9월 13일 한양을 떠나 삼가현, 현재의 경남 합천으로 충군되었다가 그곳에서 사흘을 묵고 10월 14일 집으로 돌아온 일이 있다. 이때의 여행 체험을 바탕으로 남정이란 작품집을 엮었다. 9월 24일에는 비가 내려서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송광사에 머물렀는데 그가 법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중이 언짢아하였다. 그 사연을 바탕으로 담배 연기란 흥미로운 글을 지었다. 이 글은 뒤에 부록으로 실었다. 4. 담배가 맛있을 때. 책상 머리에 앉아서 글을 읽는다. 중얼중얼 반나절을 읽으면 목구멍이 타고 침이 마르지만 달리 먹을 것이 없다. 글 읽기를 마치고 화로를 당겨 담뱃대에 불을 붙여 한 대를 조금씩 피우자 달기가 엿과 같다. 대궐의 솜돌 앞에서 임금님을 모시고 서 있다. 엄숙하고도 위엄이 있다. 입을 닫은 채 오래 있다 보니 입맛이 다 떨떠름하다. 대궐 문을 벗어나자마자 급히 담뱃갑을 찾아 서둘러 한 대를 피우자 오장육부가 모두 향기롭다. 기나긴 겨울밤, 첫닭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다. 몰래 부싯돌을 두드려 단박에 불씨를 얻어 이불 속에서 느긋하게 한 대를 조용히 피우자. 빈방에 봄이 피어난다. 도성 안에 햇볕은 뜨겁고 길은 비좁다. 어물전, 저잣거리, 도량, 뒷간에서 온갖 악취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난다. 서둘러 친구 집을 찾았더니 채 인사를 나누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담배 한 대를 권한다. 갑자기 갓 목욕을 하고 나온 듯하다. 산골짜기 쓸쓸한 주막에 병든 노파가 밥을 파는데 벌레와 모래를 섞어 찐 듯하다. 반찬은 짜고 비리며 김치는 쉬어 터졌다. 그저 몸 생각하여 억지로 삼켰다. 구역질이 나오는 것을 참자니 먹은 것이 위에 얹혀 내려가지 않는다. 수저를 놓자마자 바로 한 대를 피우니 생강과 계피를 먹은 듯하다. 이 모든 경우는 당해본 자만이 알리라. 5. 담배 피우는 것이 미울 때. 어린아이가 한 길이나 되는 긴 담뱃대를 입에 문채에 서서 피운다. 또 가끔씩 이 사이로 침을 뱉는다. 가증스러운 놈. 규방의 다홍 치마를 입은 부인이 난군을 마주한 채 유유자적 담배를 피운다. 부끄럽다. 젊은 계집종이 부뚜막에 걸터앉아 안개를 토해내듯 담배를 피워댄다. 호되게 야단맞아야 한다. 시골 사람이 다섯 자 길이의 흰 대나무 담배통에 담뱃잎을 가루로 내어 침을 뱉어 섞는다. 그 다음 불을 당겨 몇 모금 빨자 벌써 끝이다. 화로에 침을 퇴 뱉고는 앉은 자리에 재를 덮어버린다. 민망하기 짝이 없다. 망가진 패랭이를 쓴 거지가 지팡이와 길이가 같은 담뱃대를 들었다. 길 가는 사람을 가로막고 한양의 종성연 한 대를 달랜다. 겁나는 놈이다. 대갓집 종놈이 짧지 않은 담뱃대를 가로물고 그 비싼 서초를 마음껏 태운다. 그 앞을 손님이 지나가도 잠시도 피우기를 멈추지 않는다. 몽둥이로 내리칠 놈. 6. 흡연으로 시간을 잰다.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자를 세우고 그 그림자로 재는 법,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재는 법 등이 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시간에 관계없이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소와 관계없이 측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정이 그렇다면 차라리 담배로 시간을 측정하는 간편하고도 쉬운 방법에 비해 편리성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어떤 사람은 정해진 시간 내에 시를 짓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서둘러 가는 길을 재촉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잠깐 쉬는 시간을 여유 있게 즐기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다가오는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담배 한 대나 두 대를 피우는 시간으로 재기도 하고, 심지어는 세 대에 네 대까지 피워 피우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기 일쑤다. 비록 담뱃대 대통의 크기가 깊고 얕은 차이가 나고 담뱃잎이 마르고 젖은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시간의 경과를 재는 데는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굳이 화색이나 시계를 장만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7. 담배 고질병. 무언가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을 사람들은 병이라 여겨 고질병이라고 말한다. 고질병에는 밥을 즐기는 고질병, 술을 즐기는 고질병, 떡을 즐기는 고질병, 엿을 즐기는 고질병, 밀것을 즐기는 고질병, 과일을 즐기는 고질병, 오이를 즐기는 고질병, 두부를 즐기는 고질병들이 있다. 하지만 담배에 고질병이 든 사람도 많다. 옛날에 정승한 사람은 약관 시절에 그 비싼 서초를 날마다 두 근씩 피웠다. 또 판서 한 사람은 늘 담뱃대 둘을 번갈아 내오게 하여 피웠는데도 대통이 잠시도 식은 때가 없었다. 근자의 어떤 정승과 어떤 대장은 모두 새로운 모양을 한 특별히 제작한 대통을 사용하였다. 그 대통은 거의 알의 껍질과도 흡사했다. 또세살 먹은 어린아이가 있는데 하루 종일 담배를 멈추지 않고 피웠다. 그런데도 한 번도 담배에 취하거나 현기증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런 것을 보면 담배에는 날 때부터 즐기는 고질병이 있는 것이 아닐까. 담배가 처음 들어온 때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100명의 한둘이었고, 그리 멀지 않은 옛날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열의 한둘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남자들은 모두 피우고, 부녀자들 역시 모두 피우며, 천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피운다. 온 세상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귀한 사람들도 고질병이 많고, 시름 겨운 사람들도 고질병이 많으며, 한가로운 사람들도 고질병이 많다. 담배에 고질병이 든 사람이 너무도 많다. 내가 들으니 영경에서는 부녀자들이 대장부들보다 더 심하게 담배를 피운다고 한다. 9. 흡연의 멋. 천하의 일은 모두 제각기 격식이 있다. 그 격식을 잃게 되면 바로 어색한 느낌이 든다. 이제 담배를 피우는 격식을 두고 논해보리라. 지위가 높은 판서나 관찰사, 고을원님은 남들이 이목을 집중하는 분들이라 사령들이 그 앞에 수두룩하다. 담배를 데려가라. 한마디만 하면 영리한 종놈이 어디선가 나타나 서둘러 청동합을 열고 금빛 담배를 꺼내 관음 자죽으로 만든 칠척의 담뱃대를 가져다 불을 붙여 중간쯤 타오면 소매를 뒤집어 담뱃대를 닦아서 허리를 굽신 구부려 올린다. 그러면 화문석에 높다랗게 기대앉아 천천히 피워댄다. 이것이 귀격이다. 나이가 많은 노인을 손자와 증손자들이 쭉 모시고 앉아있다. 노인은 편하게 몸을 마음껏 움직인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드물게 한다. 죽을 먹고 나서 잠깐 뒤에 비로소 담배 한 대 내오라고 분부한다. 어떤 때는 나이 어린 손자가, 어떤 때는 계집종이 시중을 들어 기름종이로 만든 담뱃갑을 천천히 열어 가운데 대통을 골라 손대중을 하여 담배를 넣는다. 불이 충분히 붙으면 침을 닦아서 올려드리고 재떨이를 옮겨다 앞에 놓는다. 그러면 노인은 앉아서도 피우고 누워서도 피우는 등 자기 편한 대로 한다. 이것이 바로 복격이다. 연소한 난군이 소매에서 작은 담뱃값을 꺼내 은으로 만자를 새긴 동네산 담뱃대를 당겨 담배를 넣는다. 왼쪽 입에 살짝 물고 또 주머니에서 좋은 부싯돌을 꺼내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불은 벌써 손가락에 다가온다. 불씨를 담배 중앙에 묻혀 입술과 혀를 빡빡 빨아 한두 번 피우면 연기가 벌써 입에서 피어나온다. 이것이 묘격이다. 어리고 아리따운 미인이 님을 만나 애교를 떨다가 님의 입에서 반도 태우지 않은 은삼통만 화죽을 꺼낸다. 제가 비단 치마에 떨어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이 뚝뚝 떨어져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앵도 같은 붉은 입술에 밥비 꽂아 물고는 웃으면서 빨아댄다. 이것이 염격이다. 논에서 김을 매는 농부가 김맹이를 잠시 쉬고 논두렁 풀밭에 풀썩 앉는다. 보리수는 한숨배 돌리고 나서 맨 상투에서 가로꽂은 곰방대를 뽑아 담배 잎사귀를 둘둘 말아 연통연처럼 만든다. 그것을 대통에 올려놓고 왼손으로는 대통을 받쳐잡고 오른손으로는 불을 잡아 담뱃불을 붙인다. 담배 연기가 봉합불처럼 피어올라 코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니 이것이 진격이다. 사람마다 제각기 나름의 격식이 있고 격식마다 나름의 아취가 있다. 남이 피우는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린다면 그대는 멋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일이다. 잘 들으셨습니까? 담배 경전 네 번째 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말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재밌죠. 담배를 어디서 피면 맛있고, 담배 격식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지 담배의 격식이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정말 흥미롭고, 작가의 그런 어떤 센스를 느낄 수 있는 글들입니다. 저는 담배를 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담배의 쓰임새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 부분에 나오는 상황이 됐을 때는 한번 피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부분도 한번 더 읽어보고 그리고 책관찰자의 팟캐스트를 끝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넷째 권에서 좀 읽었던 부분 중에 부록으로 실려 있다는 그 담배 연기라는 수필을 읽어볼까 합니다. 이 수필은 우연히 불전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작자에게 승려는 부처 앞에서 담배 피우는 것이 무례함으로 피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작자는 담배와 향은 모두 연기로 피운다는 점에서 똑같은데 부처님 앞에서 향은 피워도 되고 담배는 피워도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주제로 이제 이런저런 철학적인 것 같은 내용들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참 문학적인 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담배 연기 2호. 내가 나그네가 되어 송광사의 향유료에 머물던 그때, 석가 열애 앞에서 과부자를 들고 원각경을 낭송하였다. 그때 나그네가 담배를 한대 피우고 싶어 상아로 만든 담배통을 꺼내고 향로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삼이승 행문이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들어 합장하며 나그네에게 말하였다. 우리 석가 여래께서는 연하대에 앉으셔서 향로료에 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작은 세계에서 남아 일체의 연기를 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에 나그네가 크게 웃고 행문에게 말하였다. 부처 앞에는 향로가 있어 조석으로 향을 사른다. 화로가 향을 사르면 향은 반드시 연기가 된다. 일체의 세간에서 모든 사물은 불에 타는데 아직 연기로 화하지 않은 때는 향은 향이고 연초는 연초라서 각자 절로 갔지 않다가 화로에서 태워진 뒤 변화하여 연기가 된다. 향 연기도 연기요, 연초 연기도 연기이다. 그러니 연초 연기나 향 연기나 똑같은 연기로 평등한 연기 무례 속에서 이 연기와 저 연기일 뿐이다. 게다가 나는 연기를 사랑하여 연초 연기도 사랑하고 향 연기도 사랑한다. 여래께서는 어찌 다만 향 연기만을 사랑하고 연초 연기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또한 나는 나그네로서 여래의 직접 제자가 아니거늘. 석가 세손 여래께서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인 내게 담배 한대 피우라고 권하지 않으실 리 있겠는가? 내 말을 듣고서 행무는 웃음을 터뜨리고 공손히 향로를 옮겨왔다. 나그네가 앉아 담배를 태우면서 행문에게 말하였다. 똑같은 화롯불인데 내 향기를 피울 때는 연기가 향연기인데 이제 내 연초를 피우자 연기는 담배 연기가 되므로 앞의 연기와 뒤의 연기는 똑같은 연기가 아니다. 너는 담배 연기가 너의 향연기와 서로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행문이 합장하고서 나그네에게 답하였다. 앞연기는 앞연기이고 뒤연기는 뒤연기일 뿐입니다. 뒤연기와 앞연기가 무슨 인연이 있겠습니까? 나그네가 말하였다. 좋은 말이다. 앞연기와 뒤연기가 인연이 없다면 뒤연기가 앞연기의 면목도 알지 못하고 성명도 알지 못하고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라는 말이다. 어찌 구태여 앞연기가 뒷연기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겠는가? 앞연기가 향연기라면 뒤연기는 담배연기요. 앞연기가 담배연기라면 뒤연기는 향연기이다. 향연기와 담배연기는 각기 자기 연기를 태울 뿐이다. 어찌 구태여 뒤연기가 앞연기를 아껴서 덕을 베풀겠는가? 행문이 합장하고 속으로 감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나그네가 담배를 다 태우고 나서 행문에게 말하였다. 향을 태우든 담배를 태우든 반드시 연기가 나온다. 그대는 이 연기가 화롯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향과 담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이 연기가 화롯불에서 나온다고 할것 같으면 향을 넣지 않았을 때는 어째서 연기가 나오지 않는가? 만약이 연기가 향과 담배에서 나온다고 할것 같으면 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어째서 연기가 나오지 않는가? 행문이 합장하고서 나그네에게 답했다. 불이 없으면 연기가 없고 향이 없으면 연기가 없지요. 불이 향이나 담배와 합쳐져야만 비로소 연기가 나옵니다. 나그네가 말했다. 좋은 말이다. 그대가 불이 있어 화로 속에 감추어 두고 있고, 그대가 향이 있어 향합에 가두어 두어, 끝내 향이 화로에 가서 불을 붙이지 않거나, 끝내 불이 향합에 다가와 향을 찾지 않는다면, 향은 그저 향일 뿐이고, 불은 그저 불일 뿐이다. 어디에서 그대의 향연기를 내어 열에게 공양할지 모른다. 대천 세계에 한 점의 연기도 없어서, 열에라도 향연기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행문이 일어나 눈물을 줄줄 흘리며 오체투지하고 나그네에게 말하였다. 나이 15세,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 부득불 절에 가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지금껏 절에 머문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머리를 깎은 것은 거객아 스스로 향과 담배를 들고 자진하여 불에 들어가 타는 것에 비유하겠지만 이 제자의 경우에는 불에 탈 마음도 없는데 잘못하여 불에 떨어져 탄 격입니다. 비록 불에 탈 마음이 없었지만 이미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아무런 도리가 없으니 아승지겹도록 영영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레 같은 말씀을 듣고 보니 마음 가득 부끄럽습니다. 나그네가 이러한 한탄을 듣고서 행문에게 말하였다. 향은 향연기가 되고 담배는 담배연기가 된다. 연기는 비록 다르지만 연기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사물이 변화하여 연기가 되고 연기가 바뀌어 무가 된다. 연기가 나서 삽시간에 똑같은 허무 속에 돌아간다. 그대는 보라. 이 향료료 가운데 향연기와 담배연기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를. 연부제 세상은 하나의 큰 향료로 있다. 잘 들으셨습니까? 이 옥은 흡연을 금하는 때에 여기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담배를 피지 말라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절에서 담배를 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스님은 도를 깨우치는 그런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픽션이든 어떤 한 행위, 일탈적인 한 행위가 도리어 가장 일탈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스님에게 도를 깨우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분히 개인적인 주제로 오늘의 책 관찰자의 팟캐스트는 진행됐습니다. 담배를 피시는 분은 나름의 그 담배를 피는 격식 그리고 멋을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담배를 피지 않으시는 분은 아, 담배를 쓰는 때는 이런 때였구나. 담배가 무조건 해악은 아니구나 하는 걸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를 하나 틀어드릴 건데요. 어떤 노래를 틀까 고민하다가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이 책을 옮기신 안대회 씨의 연구소가 명륜동이기 때문에 제주소년의 명륜동을 들으면서 이번 팟캐스트는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3월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깨어나는 시기죠. 새 학기, 새 직장 가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봄을 맞으시는 분들은 따뜻한 봄을 가슴 활짝 열고 맞으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책 관찰자의 팟캐스트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워지고 없는 것. 난 그대의 진심, 그대의 진심.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명륜 둥글 목을